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7일 비핵화의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북한과 관련한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과 25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5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7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에서 EU가 독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시 주석은 EU와 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외부의 간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을 위해 세계와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백신 민족주의에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리케 데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와 시 주석이 코로나 백신 생산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머 대변인은 두 정상이 이달 말로 예정된 중국과 독일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타이완 정부가 7일 밝혔습니다. 조세프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분쟁의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장은 이 지역 상황 전개를 지켜보는 미국 결정권자들은 중국이 타이완에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중국이 최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항공기를 보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터키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6일 앙카라 주재 중국 대사관이 위구르족의 단합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류 샤오빈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현재 터키에는 자치구에서 탈출한 수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야당 정치인과 앙카라 시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는 위구르족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사관은 트위터에서 신장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터키 외무부가 류 대사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특이 혈전 생성의 드문 사례와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날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새로운 접종 제한 권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5일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기후 정상회의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 참석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홍해에서 이란 선박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지난 50년간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공공보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해의 캠페인을 시작해온 날인데요.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WHO는 20년 만에 세계 빈곤 수준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60%의 인구가 꼭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10억 명 이상의 빈민가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590만 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린이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건강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WHO 헌장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이나 경제력,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WHO는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알리면서 각국의 조처와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준비되어 있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선을 앞두고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 하마스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테네시주의 지역신문 커머셜 어필의 캐서린 버디즈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4월 8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장진과 삼지연에는 매우 강한 바람 일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장진과 양강도, 자강도 지역은 영하권에서 시작됩니다. 삼지연이 영하 8도로 가장 낮고 강원도 장전은 영상 6도입니다. 낮 최고 삼지연이 영상 2도 등으로 양강도 지역이 10도 아래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고 원산이 18도로 가장 높습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먼바다는 한때 비 내리지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돼 16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1도에서 18도, 개성 4도에서 17도, 원산 4도에서 18도입니다. 함흥은 1도에서 18도, 청진은 1도에서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 합의에 보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단은 건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하루 4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6%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핵합의 회담 소식부터 볼까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련국 회의가 열렸죠?
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 관련 당사국들이 6일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보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018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라면은 이 주요 6개 국과 이란이죠.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고요. 이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이란 대표들이 이렇게 협상장에 마주 앉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날 회의는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그리고 이란만 참석했고요. 미국은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간접회담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간접회담이라면 어떤 방식인가요?
네, 로버트 멜리 이란 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회담장 인근의 호텔을 숙소로 잡았는데요. 이번 회담을 중재한 유럽 대표들이 양측을 오가면서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주요국들과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문제 그리고 이란의 핵합의 이행 준수를 검토할 두 개의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오는 9일에 회담이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 회담에 대해서 일단은 건설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이 회의 후에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환영할 만하고 건설적이며 잠재적으로 유용한 조처였다고 평가했고요.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대표도 이 트위터에 성공적 회의였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좀 좁혀진 건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란 핵합의를 전면 준수해야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란은 미국이 모든 제재를 풀기 전에는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이란 TV에서 한 말인데요. 이란은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해제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의 자금이 왜 한국에 동결돼 있는 겁니까?
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은행들에 개설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등을 결제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 일환으로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중단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의 거래도 중단됐고요. 한국 은행들에 예치돼 있던 무역 대금도 동결된 겁니다.
네, 동결돼 있는 자금이 그럼 10억 달러입니까?
아닙니다. 이 70억 달러 규모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동결된 자금은 지난 1월에 한국의 화학 운반선이 오만의 인근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부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한국 정부와 10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빈 회담에서 이 10억 달러 해제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락치 차관은 미국의 이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말하면서 이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제안에 합의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요?
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기대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고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회담이 열린 거라면서 이 회담은 오랜 과정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화물선이 비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예멘 근해 홍해에 정박해 있던 이란 화물선이 피격을 당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7일 확인했습니다. 이 선박은 예멘 후티 반군들을 지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지로 사용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은 빈 회담이 열리고 있던 6일 오전에 발생해서 또다시 순탄치 않은 회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상황이 꽤 심각하군요.
네, 브라질에서 하루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 넘게 발생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조만간 지난 1월에 미국이 겪었던 사상 최악의 시기를 넘어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의 코로나 피해 집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요. 7일 현재 누적 감염자 수는 약 1,31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 7천 명에 달하면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피해가 두 번째로 큽니다.
네. 자,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브라질은 지난 2월 말부터 이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매일 사망자 수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6일 4,195명이 지난 24시간 사이에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4,000명 이상 하루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네, 브라질은 6일 현재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약 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전체 인구가 약 2억 1천만 명인 걸 고려하면 너무 낮은 수치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브라질의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라서 곧 미국의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브라질 상황을 일본 후쿠시마 핵 원전 폭발 사고에 비유하면서 브라질은 지금 통제 불능으로 생물학적인 후쿠시마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브라질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자이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이 감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또 봉쇄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급증하고 피해가 커지자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올해 안에는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현황도 잠시 짚어볼까요?
네, 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는 1억 3,254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87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 순으로 확산세가 심각하고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최근 신규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다시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네요.
네,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6% 성장할 거라고 6일 전망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앞서 나온 전망치를 수정한 거죠?
맞습니다. 지난 1월에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5.5% 성장할 거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6% 성장이라면 이게 상당히 높은 성장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IMF가 지난 1980년부터 이 관련 수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한편 IMF는 내년 2022년 이 성장률은 4.4%로 전망했는데요. 역시 지난 1월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은 뭡니까?
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경제학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또 많은 나라가 도입한 경기 부양책을 들었습니다. 이 보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점점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역별로 어떤 전망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미국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경제는 올해는 6.4%, 내년에는 3.5% 성장할 걸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IM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또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많은 사람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게 이 성장세를 촉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중국은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중국은 올해는 8.4%, 내년에는 5.6% 성장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공격적으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적용한 덕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 경제는 어떻습니까?
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은 올해 4.4%, 그리고 내년에는 3.8%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시아 경제대국인 일본은 올해는 3.3%, 내년에는 2.5% 성장할 걸로 전망됐고요. 한국 경제는 올해 3.6%, 내년에는 2.8%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균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IMF의 고피나스 수석 경제학자는 지적했습니다. 경제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거나 관광업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거라고 고피네스 수석 경제학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19일부터 미국 내 모든 성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목표했던 시점을 거듭 앞당긴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데릭 쇼빈 당시 경관의 제압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증인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의 구인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를 다시 언급했네요.
네, 모든 성인을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으로 삼는 시점을 당초 제시했던 5월 1일에서 4월 19일로 앞당기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공통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5월 1일 시점을 제시한 이후에 여러 주지사가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줬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줬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아울러서 미국민들과 이 정부 당국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택에 약 2주 이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목표 날짜가 어떻게 앞당겨졌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지난 2월에는 7월 말까지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CNN 타운홀 행사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같은 달 29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4월 19일까지 성인 90%를 대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월 19일에 모든 성인이 대상이 될 거라고 밝힌 건데요. 이 접종 대상에 관한 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규칙이나 제한은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규칙, 제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백신 접종 횟수가 1억 회를 넘긴 이후에 4차례는 언제 오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약자나 일선 의료진, 또 필수업종 근로자 또는 기저질환자를 먼저 접종했는데요. 이 우선순위와 그 대상을 집행하는 기준이 주정부나 카운티 또는 시당국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선순위에서 어느 집단에 해당하는지 또 순서를 좀 앞당길 수는 없는지 알아보려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이달 19일에 되면은 모든 성인이 대상이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확정을 한 겁니다.
네, 최근에 접종 횟수가 이제 1억 회를 넘겼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된 겁니까?
네, 지난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1억 5천만 회 이상 접종을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혔습니다. 저희가 7일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를 보니까 1억 7천만 회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이달 말까지 2억 회를 접종하려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기대도 커지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바이러스에 맞서 삶과 죽음을 다투는 경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인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위험 요인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확진 건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4차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1차 확산, 또 작년 여름에 2차 확산, 그리고 지난 연말 연시에 발생한 3차 확산에 이어서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7일 현재 일주일 평균 확진이 6만 5천 건에 가깝습니다. 약 2주 전인 지난달 19일에 5만 5천여 건이었던 데서 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상황의 원인은 뭡니까?
네, 두 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새롭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부 주정부와 지역 당국에서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 여파로 분석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봉쇄를 완전히 풀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아직 할 일이 많다면서 방역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미국민과 지역 당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봤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간 백신 접종 현장 어디입니까?
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 내부에 설치된 백신 접종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이 둘러보면서 이 주사를 맞고 있는 주민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주먹을 맞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람들한테 집에 돌아가면 모든 친지들한테 가능할 때 접종받아달라고 말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부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 전 경관 공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릭 쇼빈 당시 경관의 제압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판 7일째 일정이었던 6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소속 커 양 경사가 증인으로 출두했는데요.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급변하는 상황을 맞으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재평가하도록 고안된 위기 완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쇼빈 당시 경관이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검찰 주장은 그렇습니다. 양 경사는 이날 위기 완화 훈련의 원리를 그린 도표를 들고 나와서 설명했는데요.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들을 비롯한 위험 인물을 다루는 방법도 모두 경찰관들한테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쇼빈 전 경관이 2016년에 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측은 쇼빈 전 경관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로이드 씨 체포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증언이 공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피고인 쇼빈 전 경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빈 전 경관과 변호인 측은 줄곧 경찰 훈련에서 배운대로 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논리를 펼쳐왔는데요. 배운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이번 경찰 당국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쇼빈 전 경관에게 불리한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이 앞선 공판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쇼빈 전 경관에게 불리한 증언이라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플로이드 씨 체포 당시에 목 누르기 제압을 한 것은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리처드 짐머맨 경위가 앞서 증언했습니다. 짐머맨 경위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현장 경관 가운데 최고참인데요. 무릎을 한 사람의 목에 두면 그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관들이 큰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나 사용할 만한 제압 기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건 당시에 경관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만한 사유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은 쇼빈 전 경관이 배운 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현지 경찰의 총 책임자도 같은 맥락으로 앞서 증언했는데요. 메더리아 아레돈도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쇼빈 당시 경관의 목 누르기 제압 행위가 우리 경찰국의 도덕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살인 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공판에서 또 어떤 증언이 남았습니까?
네, 플로이드 씨가 목 누르기 제압을 당한 직후에 이미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요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쇼빈 당시 경관의 행위가 플로이드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쇼빈 전 경관 또 변호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목 누르기 제압이 직접 사인이 아니었다고 줄곧 변론해왔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애초에 갖고 있던 의학적 요인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거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약물 중독 그리고 심장질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던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볼까요?
네. 작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거기서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에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제압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그날 밤에 사망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 온라인에 퍼지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 뒤로 조직적 인종차별과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고요. 쇼빈 당시 경관은 사건 직후 해고돼서 2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노동부가 지난 2월에 구인 이직 보고서를 6일 발표했는데요. 구인율이 4.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1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수치로 보면은 채용 공고가 얼마나 많이 난 겁니까?
네, 2월에 구인 규모가 74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월에 710만 명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700만 명보다도 높았습니다. 시장 전망치도 크게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다만 지난 2월에 총 고용은 570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2월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구인 이직 보고서라는 게요.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고 있는 고용 통계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이 보고서는 이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 통계보다 한 달 늦게 나옵니다. 고용 통계가 매달 일자리가 얼마나 더 생겨나고 줄었는지에 관한 수치를 제공한다고 보면 이 구인 이직 보고서는 구인과 총 고용, 또 해고와 사직 같은 총체적인 고용 관련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정보를 더 정교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네, 고용 통계는 한 주 전에 나왔죠?
네, 지난 2일 노동부가 3월 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비농업 분야에서 91만 6천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또한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과 구인율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거군요.
네, 하지만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엔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 더하면 실업률이 대략 9%에 달할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2,200만 명 가운데 970만 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에 이렇게 고용지표가 크게 상승한 만큼 구인율 역시 3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요. 혹시 구인 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달보다 23만 개가 늘었고요. 식당과 호텔, 술집과 놀이공원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 레저, 접객 분야에서도 16만 개 채용 공고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발표됐다고요?
네, 지난달 서비스업의 현황이 크게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는 5일 지난 3월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63.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달에 55.3보다 크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8년 10월에 나타난 60.9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뭡니까?
네, 50이 기준입니다.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뜻하고요. 50보다 작으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MI가 63.7로 나온 건 서비스업 분야의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말인데요. 역시 시장의 전망치보다 크게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하나같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서 외식이나 쇼핑같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생활을 재개하게 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또 지난달에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미국인들이 현금을 지급받고 또 사업체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것도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올해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15년 만에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이 총선에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참여할지, 참여하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조직입니다. Since its creation in 1987, Hamas has been in nearly constant conflict with the Jewish state. Its charter calls for the destruction of Israel.
지난 1987년 인티파다, 즉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봉기가 발생한 직후 무슬림 형제당 소속이었던 야신과 다른 지도급 인사 6명이 하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988년에 발표된 하마스 헌장은 팔레스타인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 제거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또한 문명 간 갈등으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 영토 침탈과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등 갈등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것은 안 되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떠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모든 팔레스타인 민족은 물론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내려진 명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Hamas Thursday released video it says shows rockets being fired from Gaza toward Tel Aviv and other Israeli cities.
하마스는 인티파다를 거치면서 무장단체로 변모하고 자살폭탄이나 로켓 공격 등 다양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1997년 하마스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무력 투쟁과 더불어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 건립 등 무슬림 형제당 방식의 사회 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1996년에 치러진 팔레스타인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치른 총선에 참여해 승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집권한 파타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이 총선에서 하마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총선 이후 하마스는 파타와 대립했고 결국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가자지구에서 파타 세력을 축출한 뒤 지금까지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Hamas says there'll be no let-up to rocket fire until Israel agrees to lift its blockade of Gaza.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종종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등 무장투쟁을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타와 하마스의 대립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총선은 지난 2006년 이후 그리고 자치정부 수반선거는 2008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는 주요 도시마다 해당 지역사회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 정보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 당국의 관련 행정조치들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역 매체들이 바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신문에서 활동 중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발행하는 커머셜 어필의 캐서린 버지스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Catherine Burgess. I'm a reporter at the Commercial Appeal in Memphis.
제 이름은 캐서린 버지스입니다. 멤피스에 있는 커머셜 어필 소속 기자입니다. 커머셜 어필은 테네시주 3대 신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테네시주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인구 밀도가 낮으면서 땅이 동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멤피스, 내쉬빌 같은 주요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일일 발행부수 만 부가 넘는 신문이 10개나 됩니다.
그럼 지역에 밀착한 보도 활동을 하겠네요. 거기서 주로 어떤 부분을 취재하십니까?
I'm currently covering county government and religion along with whatever other topic gets thrown my way.
저는 정부 담당 기자입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 특성상 연방 정부를 취재하는 일은 드물고요. 주로 카운티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독자들께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정부에 있으니까요. 그런 정책을 실제 집행하고 단속하는 것은 카운티 정부입니다.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관련 행정 조치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정부 담당 기자로서의 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방역 목적으로 음식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체육관에는 몇 명 이상 못 모인다. 이런 게 자주 바뀌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독자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언론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뭔가요?
I actually grew up overseas in Phnom Penh, Cambodia, where my father worked in anti-human trafficking.
어린 시절에 외국 생활을 했어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 인신매매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상 어딘가에서 아직도 인신매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 겁니까?
So I found myself as a little girl trying to explain human trafficking to people who thought it didn't exist. And I quickly realized that I wanted to play a role in explaining important issues to people and that if people didn't understand these issues, they couldn't go about correcting these issues.
그렇죠. 이 세상에 인신매매 같은 부정한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게 됐어요. 부조리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앞으로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들을 밝혀내는 기자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뭔가요?
There have been many best moments in my career. One of the best, I think, was when I had worked on the same story for over a year. It was a story about water contamination.
좋았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나아지는 걸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수돗물 오염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 정비 미흡 같은 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스며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기획하고 어렵사리 탐사해서 작성한 특집 기사였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독자들의 전화와 전화 우편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관계 당국에 항의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시정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예방 조치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주민 생활에 밀착한 지역 언론의 순기능이 나타난 사례네요.
It was an overwhelming moment and really made me see that journalism can have an impact.
맞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벅찬 경험이었고요. 지역 언론이 주민 생활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몇 차례 더 있었어요.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 don't think I've had any personal difficulties because I am a woman, but I know that's not the case for everyone.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여성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저한테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앞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 여성 언론인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 같은 젊은 세대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취재, 보도 활동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언론계 전반적으로 볼 때 보도 내용이나 취재 인력 배치 등의 양성 균형이 어느 정도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just mentioned the studies that show men in U.S. media do generally out-earn women and also hold the majority of leadership roles in newsrooms.
보도 편집국의 간부나 언론기관 고위 경영진은 아직도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양성 균형이 크게 안 맞는 실정이에요. 취재와 편집 실무를 맡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남성을 우선 대우하는 풍조가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일하던 신문사에서는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가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m not sure where to put it on a scale of 0 to 10. But the United States certainly has some very strong press freedom.
어떤 숫자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론 자유가 매우 강한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캄보디아와 비교하면 이 점은 분명해요. 특히 미국 사회가 특별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못 박아뒀다는 사실이에요. 헌법에 따라 하위 법규에도 다양한 언론 자유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앞으로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Oh goodness. In 10 years, I hope to remain in journalism. This is a tough time to be in journalism.
10년 뒤 내 모습이라. 일단 언론계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언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니까요.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짧은 영상 중심으로 미디어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취재한 길고 진지한 활자 중심 기사에는 뉴스 소비자들의 손이 잘 안 가요. 저도 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Press freedom is something that is so essential to a strong country, especially with covering government.
언론 자유는 강한 나라가 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 담당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 당국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언론 역할이 그 지역 사회와 국가를 강하게 한다는 걸 매일 확인합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만 언론이 보도하면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언론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테네시주 지역신문 커머셜 어필의 캐서린 버지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툴리를 통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자신에겐 아무 관심도 없이 매일 밤 게임만 하는 남편, 혼자선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찾는 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들, 갓 태어난 막내까지 매일 혼자서 가정을 돌보며 새아이 육아 전쟁을 치르는 마를로.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녀의 오빠는 야간 보모를 고용해보는 걸 권유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Get over yourself.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a night nanny is? They take care of the baby at night so mom and dad can get some sleep.
I don't want a stranger in my house. It's like a Lifetime movie where the nanny tries to kill the family and the mom survives and she has to walk with a cane at the end.
Get over yourself.
Get over yourself. Get over 하면 무엇을 극복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죠. Get over it. 그거 그만 생각해, 그만 잊어버려. 그래서 get over yourself. 너 자신 좀 극복해봐. 즉, 너무 진지해지지 마. 잘난 척하지 마. 혹은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이 됩니다. 친구가 너무 심한 잘난 척을 할 때, 갑자기 한 명이 너무 지나치게 진지해질 때, get over yourself 라고 해볼 수 있겠죠? 집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기 싫어하던 마를로는 고민 끝에 야간 보모 튤리를 고용하는데요. 지쳐가던 마를로 옆에서 보모 튤리는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그녀와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마를로에게도 좋은 조언과 함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튤리의 좋은 영향으로 인해 마를로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마를로에게 보모를 고용하라고 충고해주며 오빠가 해준 말, Get over yourself. 오늘의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a night nanny is? They take care of the baby at night so mom and dad can get some sleep.
I don't want a stranger in my house. It's like a Lifetime movie where the nanny tries to kill the family and the mom survives and she has to walk with a cane at the end.
Get over yourself.
Get over yourself. 정신 차려, 진지한 척 하지 마.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